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음성으로 대학에 이 라디오 앞에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 김영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장에 있는 바람을 잡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를 끝냈거든요. 시간을 끝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른 사실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다시 7장 1절로 3절을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
계시록 14장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이름에는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품성과 속성 및 그의 전인격이 담겨 있으며 또 그의 권위와 능력이 내포되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이름 사상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면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네.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예, 아브라함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표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네.
예, 야곱의 생애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생애이기도 합니다.
네. 예. 목사님, 그것은 일상의 이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찍혔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
이마에 그 이름을 찍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마에 이름을 찍었다는 것은 물론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마는 뇌의 전두엽이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네.
이 전두엽은 뇌의 CEO라고 생각합니다. CEO라고 말합니다.
네.
뇌과학을 한 사람이요.
네.
예. 그래서 이 두뇌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전두엽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두엽은 뇌의 기능을 주관하는 장치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찍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다,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네.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알고 그 이름의 의미와 의도를 따라 뇌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격이 형성되고 생활이 진행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 되죠. 예.
아, 여호와의 이름이 뇌를 주관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뜻인지 좀 아리송한데요.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야,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꽉 잡힐까요? 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 않습니까? 예. 아, 이름의 기능을 말할 때에 이 이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거든요. 예.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아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예.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이 말씀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 목사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6,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름에는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알지 못하게 숨기도록 공작을 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사단이 이름을 숨기도록 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제가요,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지금 목사님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그렇게 대하여 보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르게 알면 여호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공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십계명 중에 셋째 계명은요, 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망령되게 부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름을 발음을 내어 읽지 못하게 했어요. 예, 그것을 문화적으로 타부라고 하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금기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발음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글자로는요, 네 글자거든요.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네 글자거든요. 아, 이것을 갖다 테트라그라마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히브리 자문은 모음이 없지 않습니까? 모음이 없습니다. 네. 자음뿐입니다. 22자가 있는데 다 자음입니다. 예, 자음은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단어마다 읽는 법을 배워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요드, 해, 와우, 해는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글자는 있는데 발음이 없어요. 그 요드, 해, 와우, 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거든요. 이 아도나이는요, 히브리 글자 알레프, 달렛, 눈, 요드 이렇게 네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글자인 요드, 해, 와우, 해와는 전혀 다른 글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요드, 해, 와우, 해가 나오면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름은 잊어버린 겁니다. 예. 발음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는 있지만 발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글자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으니까요.
네.
예,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에서는요, 요드해, 와우해를 다 쿠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쿠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아도나이를 번역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번역하는 대부분의 번역들이 요드해, 와우해를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했고요.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명한 킹 제임스 번역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거의 없지요. 세 번만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 여호와라는 말이 세 번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를 번역할 때에 여호와라고 썼고요.
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또 그때 여호와 니시라고 했고,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 이렇게 세 번만 여호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이 여호와라는 그것을 갖다가 로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여호와라는 이름과 아도나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로드, 주님이라고 번역할 때는 그 영어로 로드, L-O-R-D를 전부 대문자로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에는요, 그것을 번역할 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썼습니다. L자만 대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아, 이것은 아도나이를 로드로 번역한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를 로드로 번역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은 해놨어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모르죠. 그냥 주님이죠.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영어 번역들도 대부분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미국 표준역 있잖아요. ASV. ASV는 여호와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영어로 되어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야훼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은 주라고 하지 않고 다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예.
그런데 발음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찾아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요, 사실 히브리어는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모음이 없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는 사어 죽은 글자가 되어 갔습니다. 예, 그래서 기원하 6, 7세기 경에 뭐 이게 또 사람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5, 6세기라고 했고 어떤 데는 6, 7세기라고 했는데 그때 유대의 전통을 살리려는 유대인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 역사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들을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마소라는 전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전통 학자라는 뜻이죠. 그들이 누구든지 배우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모음 발음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의 발음 기호 작은 점과 작은 선으로 된 흔히 모음 점이라고 말하는 그 발음 기호를 히브리어 자음 밑에나 위에 붙여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드해 와우해는 발음이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음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학자들이 궁리한 끝에 그 글자를 대신하여 읽어온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에 붙이는 모음점을 요드해, 와우해에 붙여서 발음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곧 우리말로 여호와라는 발음이 되었는데 아마도 예호와가 그들이 붙이는 모음으로는 더 가까운 발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그 원래 발음을 찾았다고 해서 학자들이요, 연구를 거듭해서 찾았다고 해가지고, 야훼 또는 야훼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무튼 그 발음을 그렇게 만들어 읽게 되었고,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나이라고 읽든지 그냥 주님이라고 읽으면 그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하나님의 이름 알지 못하게 공작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름 여호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사실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 저는 여기저기 집회를 인도하러 많이 다니는데요. 얼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모릅니다. 제가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도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몰라도 이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는 것 같이 느낍니다.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면 성경의 하나님의 개성이나 인격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 이름 여호와를 제하여 버리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고요.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르게 알면 당장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이 스스로 계시는 분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구나라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되지요. 네.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은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고 세상에 없게 되는 것을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됐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공작했다는 제 생각이 지나친 것 같지 않죠?
예. 예. 그 정도의 설명으로는 그렇게 힘써 알자고 할 만한 것 같지는 아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사단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중요할까요?
예, 우리 목사님은 제 설명이 좀 미심쩍은 것 같은데요.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 설명에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기념 칭호입니다.
예.
기념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름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 예,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예, 여기서는 대대로 기억할 표호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 기념칭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지를 연구해 봐야 합니다.
네.
예, 기념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기억할 나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기억하라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칭호 자체가 기념 칭호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잘 연구해서 무엇을 기념하는지 아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이 그것을 연구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말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약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부를 때, 고백할 때, 그 이름에는 적어도 네 가지 기억해야 할 기념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 네 가지는 사실 성경의 내용, 성경 내용이 다 포함되는 기념들입니다. 아, 그 첫째는요, 이 이름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네.
그것은 곧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 방법의 기념이거든요. 존재 방법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것은 스스로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름 안에 존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기억하도록 해두신 것입니다.
네.
이 이름을 가지신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그 존재의 근거와 이유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이나 우리의 존재 근거는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잖아요.
예. 예,
나의 존재 근거는 나 외에 있습니다. 나 밖에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의 존재 근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스스로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과 근본이 다릅니다.
네.
예,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거룩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근본이 다른 존재 문제입니다. 우주 만상은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만이 이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의미도 이 이름을 알 때에 확실해집니다.
아멘.
둘째는요, 이 이름은 창조주라는 것을 기념하게 합니다. 첫째 기념에서 말했지만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땅도 흙도 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도록 해서 비로소 있는 것들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면 그분만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 네. 신앙입니다.
네.
이것이 경배의 기본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존재 문제에 있어서 나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지만요. 간단히 이 정도로만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셋째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 그 이름에 심판주로서의 기념도 들어있다고요?
예.
어떻게 그 이름에 심판주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판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예. 그렇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시편 9편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은요. 주께서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했고요. 목사님이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여호와는 의로운 심판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진다.
예. 근데 이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바른 성경, 이 번역 성경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에 걸려든다. 그렇게 번역되었거든요. 이 번역들은 다 여호와께서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께서 창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피조물이 자기는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주장을 하는 피조물에게 여호와께서 창조해 준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피조물이 자기는 여호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만들어준 존재를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반납하면 그 존재는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문득 깨달았다. 아, 나는 여호와와 상관없이는 존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예, 실제로 이 루시퍼가 그런 주장을 한 장본인입니다. 예? 여호와와 상관없이 나는 있을 수 있다.
네.
루시퍼가 그런 주장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루시퍼에게 속아서 아담 부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해준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반납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와 생명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야,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 온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런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습니다. 루시퍼도 언젠가는 바로 생명과 존재를 내놓고 죽을 것입니다.
네.
이 문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만은요, 여기서는 간단히 요만큼만 이야기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넷째는요,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그의 생명과 존재의 보증이 됩니다. 한때 여호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는 절차가 있지요. 예수님의 대속이 있고 그 대속을 믿음으로 다시 생명과 존재를 보장받습니다. 셋째와 넷째 기념에는 예정론 문제까지 다 들어있지만 계시록의 인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그러면 계시록 자체를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 강론을 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포함된 이런 모든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의식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런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지만은요, 애청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저나 이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잖아요.
아멘.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와 사상을 잘 깨달아 알아서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의 때가 지나고 천년계의 징조들이 있고 난 후에 일어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무리 중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예. 목사님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알아서 그 이름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어 올바르게 경배하는 생활을 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